며칠 전에 그 윌링에서 모임이 있고 알링턴 하이츠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윌링도 제가 잘 알고 알링턴 하이츠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중국 식당을 이야기할 때 쉽게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밤중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제가 데스플레인에 있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데스플레인에서 사우스로 내려가면 알링턴 하이츠를 만날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길이 막 차들이 막 가니까 스탑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5분쯤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닫고 5분쯤 지난 다음에 옆으로 빠져가지고 제가 전화기로 그 식당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그 제가 깨닫기 전에 거기서 라이턴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제 전화기에 그 맵을 이렇게 통해서 다시 한번 그곳을 도착지로 지정하고 이제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가 우리가 아무리 잘 아는 길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길을 적어 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이 도움을 주었죠. 어디로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길도 어느 순간 지나면 잘 안다는 것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요즘은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전화기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글맵, 뭐 아이폰에도 맵이 있지만 구글맵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 내비게이션 구글맵을 의지하는데 그 구글맵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구글맵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제가 한번 그래서 이 구글맵은 믿을만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4번 국도에서 그 하바스 폭포를 가려고 찾으면은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건물 하나 없는 사막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끝에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는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의 운전은 당신이 온전히 책임지는 그러한 운전이니까 이 길을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그 푯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와서 찾아봤더니 이 길은 이미 35년 전에 막힌 35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한 길인데 구글이 그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35년 동안 그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구글 맵을 그 만드는 그 자동차도 그곳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되면은 잘 인도해 줍니까? 지난주에 신문을 보면 두 주 전 신문을 보면은 이러한 기사가 났어요. 그 네바다에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데 이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경계에서 15번 하이웨이에 먼지 폭풍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날씨를 보니까. 그래서 이 구글에서 지 앞에 지금 먼지 폭풍이 오가고 있는데 다른 길로 우회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우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그 네바다 그쪽에서 어떠한 큰 행사가 있어서 많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 앞에 먼지 폭풍우가 있다라는 것은 한두 사람에게만 그 질문이 그 안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수천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차들이 그 구글맵 그 대안적으로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보니까 길이 점점 좁아지고 사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나중에는 차를 돌릴 수도 없는 차를 유턴할 수도 없는 곳까지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빠져나왔다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년에도 9월에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구글이 지도를 그 길을 안내하는데 무너진 다리로 인도한 거예요.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다리를 뭐 업데이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에 대한 어떠한 그 인터넷에 대한 상당한 의존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뉴스를 접합니까?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그 받는 확률이 다른 어떠한 공동체 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 공중파 방송에서 좀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그 정보를 받는데 그 유튜브는 여러분 정말 믿을만 합니까? 우리가 뭐 그러한 어떠한 정보를 얻는 선에 그친다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끊어진 다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광야 너머에는 그 캘리포니아 LA가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광야는 광야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멀리 캘리포니아가 보지만 그곳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하고 믿을 만하다는 뭐 그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구글맵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안내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인생의 제대로 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이니까 내가 주는 그 길이 내가 보장하는 그 길이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것인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이 13장 말씀은 어느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유월절 만찬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들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분위기가 참 좋아요. 밥 먹고 벌써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고 이게 저녁 만찬을 하는데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은 절대로 못 따라온다 그러고 예수님 나는 생명 내놓고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겠어요. 그 두려워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그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처하게 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감을 이야기하시고 이별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떠나가심은 무엇을 위한 떠나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감은 준비를 위한 떠나감이에요. 영원한 떠나감이 아니라 영원히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갈 그 길을 이미 지금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자신의 그 길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죠. 이해하지 못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은 다 알아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또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지 제가 정말 인간적인 것으로 누구에게 들어라 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아,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생명은 지난주에 말씀했고 나눴고 길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요즘 그 길을 선택하는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 길이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가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진실은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한 것을 한번 예화를 해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진짜 그분의 그 키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는 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키가 162cm다 그랬어요.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게 우리가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의 키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삶에 그러한 것을 사실이겠지만 진리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뭡니까? 거기 일반 백과사전에 나와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참으로 중대한 진리로 믿는다. 진리라고 부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은 너희들의 기준이야 그래요. 그건 너희들의 기준이지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기준으로 진리로 삼으려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야 돼 그래요.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살아난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좀 오늘 신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문에서 아주 흥미롭고 동시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들도 자신들의 신념을 이야기하네 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어요. 이거는 시애틀에서 여러분 신문에서 읽으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이거는 학교 시애틀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 미국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답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리고 아직도 과학적으로 남성이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학생이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참이라고 했더니 그 선생이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그 명제에 오직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다라는 그 명제에 한 학생이 참이라고 답하자 그것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남성에게는 죄송합니다. 음경이 있다. 모든 남성에게는 음경이 있다. 이것도 참이라고 했더니 그 선생이 오답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학교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자신도 진보주의자지만 자신도 진보적이지만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학교에서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그 다음에 가분자적인 남성 위주의 모든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이 권력 시스템이 우리의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선생의 질문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학교에서 교사가 교실에서 정치적인 신념을 마치 전체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게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로 무엇인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면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면 아무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냐면 얼마나 많은 데모를 합니까? 뭐 대법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대법원 그 판사들의 임기를 제한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그 입맛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캐나다 인권위원회에서 무엇을 뭐 권고한 거죠? 권고했냐면 성탄절, 부활절을 공휴일로 삼는 것은 종교차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준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대를 하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아 이게 어디까지 환대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반성해야 해요. 우리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길이다 진리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 어느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 때문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어느 순간 이것이 사람들에게 혐오로 비춰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신실함, 진실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중생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불교 법사가 기독교의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법사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기독교인들이 중생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Born again 한 거예요. Born again.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그 자신이 중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정말 우리 잠재의식까지 변화시키는 정말 전인적인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초월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목사보다 불교 법사가 중생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어떠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잘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에서 중생의 성경적인 의미가 정말 많이 희석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정말 변화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삶은 어떠든지, 삶은 어떻게 살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중생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니까 서로 죄짓고도, 서로 나쁜 짓을 하면서도, 서로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은 정말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서 나오는데, 전도도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그 종업원이 느끼기에 우리의 사장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그 삶이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감을 이야기하고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삶,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나를 믿는 그 삶을 살면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남은 우리를 위한 처소의 준비함도 되고 우리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택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위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는 것은 이것이 온전하게 만든, 퍼펙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숫자가 많은 것? 어르신들한테 잘하는 것? 2세들한테 잘하는 것? 다 맞아요. 모든 에티닉에게 정말 열려있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다 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 믿음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공의, 정의, 그런 거예요. 성경 찬송에 다른 사람 어찔지라도 그것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책임지라는 말이지 다른 사람 책임질 것 없이 너만 잘 가면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요. 평강의 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솔직히 화가 나는 말씀이기도 해요. 평강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대. 한 몸으로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응답해 주시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면, 물질 때문이라면, 지위 때문이라면, 정말 우리 이 친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았지 않았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형통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선택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인대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면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니 나도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때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었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나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똑같은 실수 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